안녕하세요. 김덕희 형제입니다. 오늘은 9월 달에 그 만찬을 할 때, 사실 오늘 그때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주제에 대해서 결정을 했었는데, 기억나시는 분안 계시죠? 네, 다른 거 준비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그 환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쁘게 사는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뒤에 세달 동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좀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구절은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이에요. 네, 다 같이 펴서 우리 같이 한번 같이 말씀을 읽고 시작을 했으면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바바리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그리스인이든지 또는 유대인이든지 매인자든지 매이지 않은 자들이든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은혜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쯤 전에 복음이 유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유대가 그 시작점이기 때문에 초대 교회는 주로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후에 복음이 점차 유대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로 전해졌고, 많은 이방인들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2000여 년의 긴 시간이 지나서 우리에게도 복음이 들려졌고, 또 우리도 참 은혜롭게도 하나님의 귀한 진리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음 자체가 초기에 오랫동안 유대인들에 의해서 선포되었고 전달되었으며, 또 복음이 유대 땅을 벗어나 소아시아, 이집트, 로마 등지로 퍼져가던 그 초창기 시기에도 대부분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인들을 제외하고는 당시에 자의적이든 타의든 가장 국제적으로 많이 퍼져 살던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과 그리스인이었습니다. 제가 약간 혀가 짧아서 그리스인하고 그리스도인하고 구별 잘 해서 들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은 당시에 어디를 가든 항상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에도 많은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는 아주 뿌리 깊은 문화와 사고방식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은 이것을 참 아주 명료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정말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의 차이점을 이렇게 명확하게, 간단하게, 설명해 준다는 게참 놀랄 만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시 유대인들은 스스로 선택받은 민족으로 여기면서 종교적인 자부심이 무척 강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유대인들보다도 아마 훨씬 더 강했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민족들을 개와 같이 여기고 서로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실 인간이 아닌 짐승과 같은 자들로 여겼고, 이런 기본적인 그들 마음속에 있는 사상, 사고들 때문에 타 민족으로부터 많은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이 어디에 모여 있든지, 유대 안에 있든지 유대 밖에 이집트나 로마에 퍼져 살고 있든지 자기들끼리 모이게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 성경은 그 도시가 온통 우상에 빠져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인데요.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만난 사람들은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에 속한 철학자들을 만났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유명한 그런 학파들인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라고 하면 이와 같이 철학을 상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전 세계의 문화와 법률, 과학, 경제, 정치 등 사실 거의 모든 우리의 분야들이 사실 고대 그리스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사실 로마도 그리스의 유산을 이어받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여담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예전에 목사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에 나오는 거대한 신상, 거기에 마지막에 있는 그 두 다리가 로마가 아니라 그리스이고, 또 마지막 때에 부활할 제국이 로마가 아니라 그리스라는 주장이 제가 100%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대표 자격인 이 그리스인들 사이에는 엄청난 증오와 편견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부정하고 더럽다고 생각해서 같이 식사도 할 수 없고, 같이 어떤 생각을 나누거나 일을 같이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 역시 유대인들을 아주 무식하고 또 외골수이며 독선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경멸하고 있었습니다. 이 증오와 편견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던 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에서 먼저 유래를 했습니다. 이 증오와 편견은 심지어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서도 사실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과 히브리 사람들의 갈등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그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가 먹는 데에 있어서, 식사를 하는 데 있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불평을 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당시에 이제 교회가 집사 7명을 세우게 됩니다. 여기서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에 해당하는 그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 단어가 그리스인을 뜻하는 그 그릭이라는 게 아니라 아마 그리시안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마도 정말 태생적으로 그리스인이라기보다는 아마 그리스계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들 역시 유대인들,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그 히브리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리스인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날에도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이 서로 적대적인 유대인과 그리스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인들을 성경 말씀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또 죄에 가득 차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무시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부정하고 더럽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인들은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 21세기에 성경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고리타분한 사람들, 외골수들, 또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인이신가요? 아니면 유대인이신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그리스인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인이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 즉 태생적으로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그들 모두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셨습니다. 태생적으로 유대인들, 제가 여기서 태생적으로 유대인들이란 말은 피가 유대인이라는 건 아니겠죠. 우리는 다 한국인이니까요.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날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든가 아주 하나님 말씀에 오랫동안 익숙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태생적으로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혔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또 자라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인이 된 유대인도 있고 반대로 유대인이 된 그리스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새로운 사람, 즉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도록 하셨고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된 지체들인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그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이어서 2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아까 제가 혹시 우리 안에 유대인이 있는지 그리스인이 있는지 여쭤봤죠. 혹시 우리 중에서 하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표적을 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단순하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많은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 걸려 넘어졌습니다. 때로는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하나님이 아주 어리석은 분이다,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보다는 오늘날 우리들은 지혜를 추구하는 그리스인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를 떠난 밖에서 만나는 이 세상의 지혜가 때로는 우리 눈에는 아주 지혜롭고 아주 멋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주 어리석고 멸망으로 가는 지혜라고 분명히 못을 박으셨습니다. 세상이 이것이 지혜다라고 말을 할 때 비록 나는 지혜롭지 않아서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지혜가 없어서 아는 것이 없고 사람들의 말에 반박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다라는 이 고린도전서 말씀의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고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과학 쪽을 아주 좋아해요. 엔지니어 출신이기도 하고요. 전공은 아니지만 교양 수준이긴 하지만 몇 년간 현대 물리학에 대해서 좀 많이 보고 흥미를 느껴왔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거는 오늘날 이제 우주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또 우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주가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무라는 거는 이제 성경이 말하는 무와 또 오늘날 과학자들이 말하는 무가 조금은 다른데 철학적인 부분이라 이건 제외한다 치고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공간과 시간도 없는 무에서 물질과 반물질이 소위 빅뱅이라고 하는 그 우주의 기원이 거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물질이 나오고 반물질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뻥 터졌는데 빅뱅 직후에 대부분의 물질이 반물질과 서로 상쇄하면서 다시 없어졌어요. 하지만 그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아무튼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그런 미세한 흔들림의 어떤 차이에 의해서 상쇄되지 않은 아주 극히 일부의 물질들이 오늘날 우리를 포함해서 지구를 포함해서 우주의 모든 것을 구성하고 있다. 이런 것들입니다. 우주는 이제 시공간을 합쳐서 4차원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몸과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은 아마도 차원이 조금 더 높아서 한 10차원 정도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떤 소설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수많은 물리학자들이 거대한 입자 가속기를 돌려가면서 이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건데 그런 걸 정말로 수조 원의 돈을 들여서 그걸 만들어서 정말 새로운 차원이 있는지를 찾고 있고 상당히 실현 가능성이 높은 걸로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혹시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물리학상,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것도 요거에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3차원 공간에 살고 있지만 네 번째 또는 다섯 번째 공간 차원을 발견한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현대과학의 성취를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 오히려 이런 엄청난 어려운 수학 계산들을 하는 사람을 보면 참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경외감이 듭니다. 이 사람들 중엔 저보다 어린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훌륭한 과학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통찰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논증하시고 반박하신 말씀들을 결코 벗어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벗어날 수도 없는 것이 사실이고요. 제가 요 신이 없는 우주라는 책을 하나 가져왔어요. 책은 조그만데 요 정도 두께로 된 책인데 이 책의 저자는 사실 요즘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그리스인의 지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오늘날 최고봉의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말들을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가능한 신과 불가능한 신 이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쩌고 저쩌고 그러한 신이라면 지금 대충 살펴본 것만 아니라면 지금까지 과학이 수집해온 세계의 모든 측면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로부터 분명 탐지되었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해왔다. 혼돈의 신과 마찬가지로 관찰 가능한 효과를 남기지 않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 신과 구분할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이 과학 데이터에 의해서 탐지가 돼야 정말 하나님이고 만일에 근데 탐지가 안 돼요 사실은 그쵸? 혹시 뭐 망원경이나 이런 걸로 탐지되는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관찰 가능한 효과를 남기지 않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 신과 구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다음 어떤 페이지에서는 불행히도 과학은 언제 우리가 언젠가는 헤어졌던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뭉쳐 우리 창조주의 품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기독교의 약속을 입증할 수 없다. 사후의 삶이 있을 이성적 가망성은 0에 가깝다. 하지만 과학은 최소한 우리에게 어쩌다 잘못된 신을 선택한 많은 사람도 영원 무궁토록 고문당하지는 않을 것을 질투심 많은 신이 발명되기 전에 살다 죽은 수백만의 사람들도 평화롭게 쉴 것임을 보증할 수 있다. 어떤 무신론자의 티셔츠 문구에 이렇게 써 있어요. 웃으세요. 지옥은 없답니다. 제가 요 책의 일부를 읽어드렸어요. 그리스인들의 지혜의 최고봉이라는 현대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바가 이와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이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또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여기 보시면 요 책 페이지마다 요 사람이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나름 주석을 달아놨어요. 현대에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탐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누구나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경적인 진리들을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유대인들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인들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또는 그리스인들에 의해서 그들이 정말 어떤 것을 주장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어 보이고 우리는 참 지혜롭지 않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인의 지혜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말하는 바가 너무나도 허망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자기의 불법 가운데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들이 성경을 통해서 명백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서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할례자이든 무할례자이든 매인자이든 자유로운 자이든 이러한 것들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기도 모른 채 맹목적인 믿음으로 지체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표정만을 요구하며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하는 유대인이 되어가고 있지 않은지, 또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와서 형제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성경을 세상의 지혜로 재단하고 세상의 영광을 교회에서 자랑하는 그리스인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이 책을 말씀드린 이유는 그러한 세상의 지혜를 갖고 온다 할지라도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많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지혜와는 전혀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심을 믿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원래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의 종이 되어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며 증오하며 서로를 미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디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을 추구할 필요도 또는 그리스인을 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부활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과거였던 그리스인과 유대인의 허물을 벗고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의 표적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인들과 같이 지혜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지혜만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의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의 3절 두 번째 줄 보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참으로 나와 세상은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구속하신 오직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까지 자신을 드리고 내 생명을 구속하신 주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기원합니다.